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역사라는 단어는 그 사건 자체와 더불어 그 사건에 대한 탐구의 결과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과거의 사건 자체는 역사의 객관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사건에 대한 역사가의 탐구의 결과 혹은 재구성이므로 역사의 주관적 측면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역사는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일한 객관적 사건 자체에 대한 이 각 사람의 주관적 서술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이 명백하게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략한 남침 전쟁인 6.25라는 역사적 사건을 이 북한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한 북침 전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관적 서술이 다른 이유는 이 북한이 남침을 인정하게 되면 무력 통일을 시도한 김일성은 그 대업을 이루지 못한 패전자가 되고, 또 북침이어야만 김일성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국토를 지켜낸 승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한 술 더 떠서 우리나라의 종북 매체인 자주시보의 한 기자는 6.25 남침 전쟁을 두고 6.25는 한반도를 삼키려는 미국의 야욕 때문에 발생한 전쟁으로 남침이니 북침이니 하는 주장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주관적 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이 역사의 객관적 측면과 함께 주관적 측면이 사실에 부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측면과 더불어 또 반드시 견지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의 구속사적 측면입니다. 아니, 실상 역사가 역사로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배제시키고서는 역사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서 어떤 객관적 실체로서의 역사가 있고 그 역사에 대한 주관적 서술이 옳고 타당하여 현대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 해도 그 역사 인식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배제시킨다면 그건 그저 죄인들이 내어놓는 죄의 역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역사적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이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안경을 끼고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한 모든 역사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 통치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구속사를 위해 발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주어진 본문에 나타난 구속사를 상고해 보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오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언제나 대적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로 1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그 1장 1절은 창세기 46장 8절의 문구와 똑같습니다. 1장 1절에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했고, 창세기 46장 8절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동일한 표현 방식은 출애굽기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연속임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창세기에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출애굽기에서도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음을 암시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해석이 논리의 비약이 아닌 것은 오늘 본문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7장에서 서술하는 이스라엘의 번성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6장, 46장에서 세 번이나 약속하신 그 언약의 가시적 성취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대로 성경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선언약 후 성취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의 구속사와 직결되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다윗이라고 그 다윗의 씨로 예수님께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7절에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표현한 것은 언약 성취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도 차질 없이 아주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가 왕성하게 진행되는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 8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라는 표현은 이 왕이 요셉이 누구였으며 또 요셉이 무엇을 하였는지 전혀 무지하며 무관심하다는 뜻으로 이런 정황에 대한 표현은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새 왕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뭔가 술수를 부릴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암시대로 날로 번성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위협을 느낀 애굽의 새 왕은 이스라엘의 수적 증가를 막고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극소화시키기 위해 이 애굽의 국고성 건설을 위한 고역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져 갔고 애굽 사람들은 급기야 더욱 근심하여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엄한 일을 시켜 역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용된 엄하게라는 단어는 가루가 될 정도로 무자비하게 빻고 짓이기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애굽의 장렬하는 태양과 또 감독관의 그런 엄한 채찍 아래서 고된 노역을 했을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이 어땠을지 잘 짐작해 줍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15절로 2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이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고된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을 힘들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막고자 했던 애굽 왕은 그 계획이 실패로 끝나자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약화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구해낸 방안이라는 것은 아주 잔인하고 비정한 것으로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 히브리 여인이 출산을 할 때에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죽여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히브리 산파들이 이 바로의 말에 불순종하고 히브리 아이들을 꾀를 내어 살려두자 이제 바로는 출생하는 모든 히브리 산의 아이는 나일강에 던지라는 더 노골적인 남아 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루기도 전에 이 애굽의 새 왕에 의해 그 민족이 소멸될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에 입각한 역사관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약소민족인 히브리인들을 압제하는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잠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한 것은 그저 아무런 제한이 없을 때에 어떤 인구가 25년마다 배로 증가한다는 인구 통계학자의 통계 법칙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창조 언약이 인간의 타락으로 실패하는 듯하였으나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심으로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주어졌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애굽의 종살이였지만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되어 애굽인들로 두렵게 할 만큼 큰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로왕의 나마사렛 명령은 언약 성취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 악한 세력들의 방해 공작이자 투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향한 악한 세력들의 방해 공작은 이미 창세기의 원시 복음에서 언급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옛뱀 곧 사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여자의 후손과 언약 밖에 사단의 세력 간의 적대적인 투쟁과 반목은 바로 구속사의 필연의 산물입니다. 이런 두 세력 간의 투쟁과 반목은 인간의 타락 이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사단은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게 했습니다. 이 아벨의 라인으로 메시아가 태어나야 하는데 이 사단은 그 아벨의 후사를 막은 것입니다.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강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더럽히려 했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통하여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똑같은 방식으로 더럽히려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아들들을 모두 죽여버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사울을 통해 다윗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하만을 통해 전체 유대인을 학살하려는 음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으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직접 유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이 마귀와의 투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이때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언약 안에 있는 성도는 언약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으로 발음되는 히브리 단어의 뜻 역시 대적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역사 속에 사단이 존재한 한 성도에게는 언제나 분명한 주적이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을 펼칠 때에 아무런 고난이나 박해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을 펼치다가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할 때에 그러한 박해와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히 여기며 그 박해 공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씨름은 절대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사 운동에 동참하는 경향의 성도님들은 역사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 사단의 세력이 어떤 전략으로 세상을 유혹하고 있는지를 간파하고 그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그 간사한 전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다양한 방해 공작들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나타나는데 이 용을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이 용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용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였지만 실패했고 이내 자신의 목표물을 교회로 삼고 교회를 박해하게 됩니다. 이때 교회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3년 반, 개월로 42개월, 일수로 1260일로 상징되는 그 주님의 초림과 재림어간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용과 그를 따르는 무리와 투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용의 대행자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의 도드라진 특징은 그의 머리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그로 인해 온 땅이 그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가 용에게서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3년 반, 42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는데 그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적대 세력인 용과 땅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보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고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역시 그 외형이 어린 양 같다고 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적을 행하는 권세까지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삼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이적을 행하여 하는 그들의 결국은 용의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구속사를 방해했던 마귀의 핵심 전략은 교회의 물질이나 교회의 건물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을 받게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리스도의 목숨을 빼앗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핍박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 교회는 더욱더 흥황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리를 등한시하고 진리를 이용해서 세상적인 복에 더 혈안이 되었을 때 교회는 마귀가 뿌려놓은 용의 말 앞에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단은 초대교회 초기부터 이 물질 세계는 악하고 비밀스럽고 신비한 지식을 소유한 특별한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영지주의로 교회를 유혹했고 그 뒤 몇 세기 뒤에는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일 뿐이라며 삼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켰습니다. 이후 교회가 삼일체 교리를 공고히 하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한 인격 가운데 동시에 존재하느냐며 예수님의 양성의 문제로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이번에는 인간의 원죄를 부인하고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펠라기우스주의와 원죄는 인정하였지만 여전히 죄인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반쪽짜리 펠라기우스주의와 그리고 그 사상의 아류들인 천주교의 행위구원론과 알미니안주의와 하나님 중심의 계시 종교인 기독교를 인간 중심의 주관주의로 바꾼 자유주의와 정통인 것 같지만 정통이 아닌 신정통주의와 그리고 모든 종교는 결국 하라라는 종교다운주의와 진리의 일치가 없는 교회 일치 운동과 이런 것 할 것 없이 사단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할 것 없이 마치 이런 비진리를 진리인 양 속이며 그리스도인들을 사망의 길로 오도하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아닌 것으로 교회를 미혹하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대적 마귀가 오늘 이 역사 속에서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을 아는 성도라면 오늘 경향을 통해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사실 인생의 가장 큰 기도 감사의 제목일 것입니다. 또한 용의 말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과 또 그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이미 들은 진리가 참 진리인지 진지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할 것이며 그 진리를 배우고 또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으로 그 심령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의 싸움이 진리 싸움임을 아는 자라면 절대로 그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데 무관심할래야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사수직반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 여러분, 구속사를 방해하는 용과 짐승의 세력이 득세하는 중에도 여러분들이 새소식반을 통해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을 제공하고 간식을 창조하고 만들기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찬양과 율동으로 봉사하고 부산한 중에 설교를 전하는 새소식반 봉사자 여러분들은 그저 동네 아이들이나 상대하는 시시한 분들이 아니라 용의 말에 취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폭탄을 투하하는 구속사 운동의 천병들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3500년 전에 히브리 남아들을 몰살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중단하려 했던 그 마귀가 이 시대에도 진리를 혼탁해 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구속사 운동의 천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마귀의 역공으로 최악의 형세에 몰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되고야 맙니다. 우리 본문 2장 1절로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날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날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날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여자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의 명령에 따라 이 핏덩어리 아기가 나일강으로 던져지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거북한 장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 속의 히브리인들에게는 그것이 현실이었고 그 현실에 의해 나일강으로 아이들이 던져지는 날이면 그 부모의 애끓는 곡소리가 고센 땅 전체에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성경은 히브리 민족에게 닥친 그 절체절명의 위기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현실에는 사실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얼마나 많은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살육을 당했는지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애굽 왕의 죽음의 명령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다시 레위인 가정에서 발생한 모세라는 아이의 출생, 그 새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레위 남자와 여자는 당연히 모세의 부모인데 출애굽기 6장 20절에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라고 하였으므로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본문 2절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2장 2절에서 잘생긴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이 토브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창조 이야기에서 무려 7차례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아이의 탄생, 이 모세의 탄생, 이 새 생명의 역사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 단어가 역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또한 이 구절 역시 이 본문의 분위기는 죽음이나 슬픔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어떤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것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키운 지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그를 숨길 수가 없게 되었고 아이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 아이를 넣고는 나일강으로 뛰어보냈습니다. 차마 아이에게 닥칠 사망의 위험을 지켜볼 용기가 없었던 부모는 혹시 모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 아이의 누이를 강가로 따라 보냈습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우연히 그 상자와 상자 속에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로의 딸인 공주는 목욕하러 나일강을 찾을 때마다 떠내려가는 많은 아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를 보았을 때는 뭔지 모를 긍휼의 마음이 생겼고 또 그 아이를 궁궐로 데려가 키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버려지는 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에 나온 것,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가 목욕을 하는 바로의 딸 앞에 흘러간 것, 상자 안에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긍휼이 마음에 일어난 것, 그 아이가 죽어야만 하는 히브리 사내인 줄 알면서도 자기 아버지의 명령까지 불순종하며 그 아이를 키우려고 한 그 모든 것은 우연도 아니고 모세의 행운도 아니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 상황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때 나타나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 양육시킬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공주는 미리암의 제의를 좋게 받아들였고 미리암은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와 바로의 딸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다시 친엄마의 손으로 돌아갔고 그녀는 더 이상 벌벌 떨며 숨어 그 아이를 키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까지 받아가며 당당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구절에서 여인이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라는 표현으로 보아 아마 모세는 젖되기 전까지는 요게벳의 품에서 양육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 아이들은 만 3, 4세 때 젖을 때였으므로 이 모세는 어린이집에 들어갈 만한 즈음에 바로의 공주에게 의해서 궁궐로 입양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이 하나님과 사단의 대적 관계 속에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붙어주신 원시 복음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종살이 하는 히브리 민족을 거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에덴에서부터 의인의 계열의 씨를 말리려고 했고 그리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씨가 예수님이 세상에 출생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본문에 와서는 히브리인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지 못하도록 바로를 통해 새롭게 출생한 히브리 사내 아이를 나일강으로 다 던져버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멸하기 위해 지정된 바로 그 나일강에서 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살림으로 그 죽음의 강을 생명의 강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단은 바로를 통해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의 딸을 통해 모세를 양육하신 것입니다. 그때 죽음의 집인 바로의 궁은 모세의 아늑한 요람이 되었고 대적자 바로의 재정은 모세가 애굽의 선진 문물과 또 모세가 하나님 유를 신앙을 겸비한 자로 자라는데 필요한 후원금이 바로의 돈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그 아이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열광합니다. 회당에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들의 백성들이 처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유대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1차 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현대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구속사의 역사의 점진적 과정 속에서 교회 운동을 펼쳐나가는 바로 그 교회를 위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타락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고야 마실 것이며 또 구원해낸 바로 그 언약 백성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실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통쾌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점진적 성취는 비단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인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으로 여자의 후손의 계열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또 다른 씨, 셋을 주심으로 의인의 계열이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바로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강간하려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그것을 막아주셨습니다. 메시아가 나실 유다 지파의 대가 끊어지려 할 때 하나님은 다소 이상하지만 며느리 다말을 통해 유다 지파의 대를 이어주셨습니다.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들이 모두 죽었을 때 하나님은 고엘 제도를 통해 보아스를 등장시키므로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의 징금다리를 놓아주심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셨습니다. 이처럼 전진적으로 진행되는 구속사의 시기시기마다 마귀의 역공은 늘 있어왔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위태로운 상황에 몰린 것 같았지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마귀의 계략을 무마시키시며 사단의 역공을 비웃으셨습니다. 물론 사단이 하나님을 향하여 역공을 펼친다 해서 하나님과 마귀가 대등한 위치에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이 교만하여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그도 역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수행자였을 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악한 의도를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선한 수단으로 선용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최후의 일격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단은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막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자기가 이긴 줄로 알고 승리에 도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최후 일격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를 자라게 하심으로 사단을 비우셨었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 바로 그곳에서 사단을 다시 한 번 더 조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웃음이 시편 2편에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신 어미하신 하나님의 이 비웃으심, 이 비웃으심이 사단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오싹하고 소름돋는 것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비웃음이야말로 참으로 든든하며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려는 바로의 궁전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영원한 사망과 저주로 몰아내려 했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임할 사망과 저주를 다 제거해버리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경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경향이 펼치는 여러 교회 운동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경향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제 개강을 맡게 되는 경향의 새 소식반 역시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의 일익을 맡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그 일을 감당하실 때 사단이 주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대적들을 비웃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향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봤던 본문에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호조차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주연은 바로나 바로의 딸도 아니고 심지어 모세도 주연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구속사의 조연들일 뿐이었고 그 구속사의 주체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본질이자 핵심인 이 구속사를 모르는 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의 현상만을 보고 그 현상에 따라 이리저리 갈 때처럼 휘둘리는 자들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죄인들끼리 서로 합의하여 이거 좋은 거다, 이거 선한 거다, 이게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규정해 놓은 것을 마치 그것을 소유하면 역사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그들은 허세를 부립니다. 반면에 그런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쓸데없는 존재인 양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버립니다. 사실 결국은 송장에게 귀걸이 하나 들고 송장에게 메이크 있는 옷 하나 더 입히는 것인데 그저 죽은 자들끼리 그 송장에 썩는 냄새를 가리려고 아웅다웅하며 살아가고 있는 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며 이 역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이 역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그 진행 가운데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역사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부속사적 역사관을 가지고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면서도 가장 객관적으로 이 세상과 여러분 자신의 삶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과 그 가치가 아니라 구속사의 안경을 착용하고 세상과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는 자신이 속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막연한 평화의 시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평범한 날들 속에서도 구속사 성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적 전운의 기운을 감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성도가 처한 구속사의 현장임을 생생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님의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긴장감 없이 살아야 될 그 면죄부로 던져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고 깨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전투할 것을 종용하고 있지 전쟁이 끝났으니 편히 쉬고 누우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속사의 렌즈를 끼고 렌즈를 통해 구속사의 진행에는 언제나 사단의 방해가 있음을 아는 성도는 비록 내 삶이 평안하고 평범한 날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 대적과의 전시 상태에 돌입해 있는 자들이며 특별히 삼위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진리인 것처럼 그러나 용의 말을 하는 자들과 싸우기 위해 진리로 무장하고 또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안경을 착용하여 역사를 보는 성도는 그 싸움이 아주 맹렬하여 전력의 열쇠로 교회가 최악의 형세에 처했다 할지라도 기가 막힌 전략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적 지혜와 신적 능력으로 대적이 펼치는 가장 사악하고 가장 비상한 책략마저도 당신의 백성을 위한 선으로 바꿔버렸었던 분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향하여서는 섬뜩한 비웃음을 지으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는 그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라는 존재는 이 구속사의 현장 한가운데서 한 손에 진리의 검을 들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또는 팔이 떨어져 나가고 때로는 내 몸에 관통상을 입을지라도 그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또 다른 한 손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구속사 성취에 보장된 승리를 손에 쥐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처한 영적 전쟁의 그 상태와 보장된 승리 사이의 긴장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전투가 너무 치열하여 포기하고 싶고 패색이 짙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또 한 손에 쥐어진 구속사 성취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이미 보장된 승리라는 그 영광스러운 결말을 숙고해 보십시오. 여러분 반면에 그 승리에 도취되어 더 이상 영적 전투를 위한 동기부여가 안 될 때 그래서 게을르고 나태해지고 방종의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 여러분들 손에 쥐어준 또 한편에 쥐어진 검을 확인하시면서 우리의 싸움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구속사의 두 양상에 끼어있는 우리 새소집반 봉사자 여러분들과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구속사가 더욱더 왕성하게 진행되어지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구속사 운동의 천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